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동으로 일어나셨네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다양한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별칭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름, 예수님에 관한 그 이름으로 주어진 것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호칭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그렇게 불리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타이틀이겠죠. 또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이 평화의 통치자다, 놀라우신이다, 또 계획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유다지파의 사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 개의 타이틀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타이틀들을 붙일 수 있었어요. 신실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묘사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만큼 중요하고 적합한 그런 타이틀이 없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진지하고 또 보다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그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뭔가, 교회를 함께 세운다는 것이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을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좀 저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존재가 다섯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배우셔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있으시죠? 예, 또요? 예. 아, 크게 좀 얘기하세요. 예, 아담이 있습니다. 예, 또. 예,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 또. 예,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개 나왔네요. 그렇죠? 또 마지막 하나? 누가 있죠?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이것만 틀리셨으니까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첫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아들 자체, 아들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중에 바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시, 박시 말고요. 바시 누가 있죠?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거는 영어로 이제 폴이죠. 그렇죠? 바울 말고 바나바가 있습니다. 나바의 아들. 나바가 이제 위로라는 의미죠. 위로의 아들. 나바의 아들. 바나바. 그래서 그때 바가 붙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의미죠. 또 누가 있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또. 네? 바요나. 그렇죠. 예, 요나의 아들. 바요나. 또. 많이 나오네요. 예? 바라바. 바라바. 예, 바라바. 라바의 아들. 예, 맞습니다. 또. 거의 다 나왔죠? 예. 누구야? 바기오. 바돌로매. 예, 돌로매의 아들. 바돌로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잘 하셨습니다. 바사바, 사바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자가 붙는 아들들, 그 이름들이 있는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죠. 마치 영어에서 누구누구 주니어, 뭐, 스미스 주니어. 그러면은 그 스미스의 그 2세, 스미스 아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제일 먼저 직계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낳은 아들. 그러나 그 사람만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손자. 더는 손자를 손자보다 더 멀리 있는 어떤 후손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양자. 양자도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사위까지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붓아들 이런 게다 지금 아들로 지금 호칭이 되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가 아들로 불리냐 하면은 생명의 관계나 결혼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그 관계, 그 사람들이 지금 아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결혼과 입양을 통해서 파생되는 그 관계가 아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피가 섞이는 관계, 혈연 관계, 그렇죠?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생명을 주는 존재와 생명을 받는 존재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생물학적인 의미예요. 아버지, 생명을 주는 분이고, 아들, 생명을 받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이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직접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천사들을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식에 의해서 번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숫자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3장 끝에 보니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쭉 나가다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그 숨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숨은 숨인데 그냥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것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개개인,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죠. 쭉 지금 거슬러서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이 모든 개개인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개별적으로 영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을 통해서 처음 상태의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기 전까지의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찾으시고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오히려 지금 마귀의 자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아담 이래의 그 모든 후손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지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두 배로 받았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눈멀고 마귀의 자녀가 된 그런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표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먼저 부르신 맏아들이라 그랬죠? 첫 태생. 먼저 불러내셔서 축구로 치면 대표 선수 같은 거예요. 종교의 대표 선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맏아들로 이렇게 삼으신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상 매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고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아까 제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직접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아들, 그렇죠? 천사들이 그랬고, 아담이 그랬고,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부여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아들인가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면서 살지요. 제가 예전에 들은 말 중에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 당시에는 이발사도 현재 우리가 우리의 그 신학자들보다 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좀 부끄럽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부여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것입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독생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only begotten son, begott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begotten. 그런데 우리가 이 begotten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만 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불리는지를 좀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측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분명히 지금 메시아에 관한 그런 구절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계시해주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지요. 그렇잖아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지금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피조됐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열등하다. 또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장 미가엘이다. 또는 뭐 루시퍼의 형제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짝이 될수 있는 그 구절은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밝히 드러나셨다, declared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단어가 지금 아까 시편 2편에서 똑같이 I will declare라고 하는 내가 그 칭령을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밝히 보인다 할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이날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구절이 육체적인 출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뭐 발생했기 때문에, generate 돼 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되시고 드러나시는 그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는 순간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소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다시 받아서 다시 취해서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을 볼 때,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밝히 보여 드러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비 같은 해 의미예요. 예수님께 쓰여진 비 같은 해 의미는, 여자의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 배어, bring forth, 이렇게 쓰는 영어 단어와는 다른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에 쓰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낳고 할때그 쓰인 단어 비 같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쓰였을 때이 단어는, 생물학적으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 하나님의 뱃속에서 어떤 예수님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타이틀 자체가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타이틀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그 타이틀이 그분의 고유한 특성들을 특정한 부분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후부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지구상에 팔레스타인 땅을 거니실 때 그때만 가지셨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불리고 계세요. 두아드리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눈이 볼것 같고 발이 정죄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셔도 부활 승천하셨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인격적으로 구분되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명칭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구분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셨어요.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는 순간에도 어때요? 짐승들을 이렇게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갈 때 그게 고대 근동지방의 지금 계약 체결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두 당사자가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는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둘이 함께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안 지키면 이 짐승꼴 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쪼갠다. 예. 그래서 같이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그렇죠? 하나님 그냥 그런 형태로 보여주셨을 뿐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볼수 없었어요. 하나님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불꽃 속에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33장 1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바알의 대언자와 그또 작은 숲을 섬기는 대언자 합해서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는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안 죽이면 내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아니다 이러니까는 엘리야가 겁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아예 그 이스라엘 밖으로 남유다 쪽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다다른 곳이 호렙산이었어요. 그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엘리야가 누굽니까 도대체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율법과 대언자의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밤낮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 굴에 거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쭉 보니까 이제 왜 여기 있냐 이렇게 했더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히 질투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사람 다 죽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제 생명까지 취하려고 해서 제가 도망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세요. 그런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하나님을 볼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 네. 하나님 직접 볼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를 한번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분의 옷자락이 무엇입니까? 아까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그 뒷모습과 비슷한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도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 지금 어떤 한 분이 태어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방식대로 사시고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똑같이 하시긴 하는데 그분이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어떤 매우 신기하고 독특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분을 묘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호칭할 때 그것은 그분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완전한 통로가 되신다, 그런 의미의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묘사할 때 그분께서 인간을 위한 대속사역을 하신 분이다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화의 통치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호칭할 때 그것은 그분과 인간과 우주, 그분의 그 인간과 우주에 대한 그 통치권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세계, 창조자와 피조물,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 그 하나님과 피조세계, 그 인간을 이어주는 가장 포괄적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이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부지런히 찾으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지금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3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37절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아들이 같다는 것은 아버지가 같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포도원에 지금 일꾼들이 그 아들이 왔는데 공경하지 않고 잡아 죽였죠? 누구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 된 주인을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 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 여기느니라. 그렇죠? 아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는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 원래 모든 육체는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아버지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모든 권능을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은 아버지를 대표하고, 아들이 그 아버지와 동일한 권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심지어 죄를 사하는 권능도 행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겠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참 놀라운 장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이런 구절이 없었다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철학적으로 아무리 이것을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려 했다 하더라도 동굴 속에서 무슨 뭐 면벽하고 50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마늘만 먹고 30년 어쩌고저쩌고 했어도, 예? 공자가 했건 석가가 했건 누가 했어도, 소크라테스가 했건 그 어느 누가 했어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직접 말씀하신 이런 구절이 없었다면, 그러면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장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도록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고요. 5절에 보니까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아들의 영광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들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켰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아무리 볼품 없어도, 아무리 못생겼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못 대해요. 왜 그렇죠? 예, 그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일한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으로 빛나시는 그것이 동일하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다소 좀 딱딱할 수 있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말씀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그렇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모셔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모셔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평범한 일개 목수의 아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의해서 그 사람은 돌로 짓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돌로 쳐가지고 그렇죠?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극심한 그 통증을 당하다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게 돌로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분을 놓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보통 과거 가지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가 한 얘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미친 X 아니면 참 하나님 둘 중에 하나예요. 4대 성인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 뺨을 치거든 뭐 오른뺨도 돌려대며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며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면 그럼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는 게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셨어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계시지 않고 사람에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명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골로새서 이건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9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 세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에서 그것이 입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빼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빼고 누군가가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하늘에 갔더니,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지옥에도 갔다 왔는데, 뭐가 금으로 된 뭐가 있고, 꽃밭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아들을 뺀 그러한 간증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봉사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많은 봉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고 식사하는 것으로 섬기고 주차 관리하는 것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기물들을 갖다 놓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로 그런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한다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디 선교하러 가가지고 병원을 세워준다고 하고, 학교를 세워준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빠진 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역사상, 역사적으로, 시간상 지금 먼저 온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믿기에 가치의 그 중요성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위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내 마음을 선점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뭐 한 거예요? 강도짓 한 겁니다. 도둑질 한 것이고 강도질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했습니다. 내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50년 집사 생활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정말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위에 세워지고 그분을 통과해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양들의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얻으며 꼴을 먹는다.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 이룰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예배나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구제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찬양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그런 설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줌으로써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런 아들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이 갖는 어떤 독특한 이미지, 그것을 지금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제2격이 되시는 아들 하나님, 그분을 묘사하실 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하신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단히 치밀하게, 세밀하게, 주의 깊게 선택하신 용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수많은 설교자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높이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존재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다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제목을 잡자면 오전은 하나님의 아들 1, 오후는 하나님의 아들 2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